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예, 히브리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 자녀들을 낳으시고 자기의 피로 자기 자녀의 영을 낳으시고 또 자기를 공경하는 자, 특별히 자기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5장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나의 공경할 자가 누군가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공경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공경하고요. 나아가서는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자식이 아비를 공경함과 같이, 나아가서는 종이 상전을 공경함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말라기 1장 6절에 자식이 아비를 공경함과 같이, 또 종이 상전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공경이란 말은 honor, 나아가서는 give reverence, 그래서 우리말로는 존경, 뭐 존중, 또 공대, 뭐 공손히 받들어 또 받들어 모시는 거, 또 받들어 섬기는 거, 그걸 이제 공경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을 뭐에 대해 설명했죠? 하나님을 뭐 하라? 경외하라. 예. 경외하라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니까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마침 또 보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다. 설교할 제목을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1등 국민일까? G12 안에 들어가 있는 경제대국에 들어있는 국민이 1등 국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등 국민은 바로 자기 나라가 1등국이 되는 그 1등국이 되도록 그동안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공을 싼 유공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또 공대하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1등국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니어, 뭐 리타이리, 그래서 이제 은퇴한 사람 아니면 이미 그 연노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근래 와서 너무 미국이 타락하고 너무 변질됐지만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모델 나라라고 해도 그 모자라지 않죠. 참 배울 곳이 너무 많았었어요. 시니어, 그러니까 어른들을 굉장히 공대합니다. 생각밖에 아주 보리장머리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상당히 그런 어른들 굉장히 이제 공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 뭐 탑승할 때도 먼저 이제 그런 분들을 먼저 앞세워 태워드리기도 하고, 또 서브웨이 지하철 뭐 이런 버스 이런 데 타게 되면은, 이런 어른이 타게 되면 우리 젊은 것들은 우리 시대만 해도 자동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자동적으로 딱 봐가지고 식별, 아 나보다 나이가 위야, 무조건 일어났었었어요. 물론 두세 살 차이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만 일어났다면 벌써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났어.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제 후디를 쓰고 뭘 쳐봤고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 사람을 안 봐. 개가 오는지 새가 오는지 어른이 오는지 애가 오는지 안 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인네들이 막상 타가지고는 너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야 이 자식아 너 보장머리 없이 이렇게 앉아있어? 일어나야지. 근데 쳐다봐야지 말이라도 하지. 안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건 뭐 개도 아니고 이거는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냥 다른 종이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사는 거, 이거는 아무리 경제 대국에 지금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1등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군인을 또 굉장히 존중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베테랑 이래서 이제 태역군인들이죠. 이런 사람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뭐 일선 비행기를 타려고 섰다. 자기가 아무리 오래 기다려서도 할지라도 그런 사람 그냥 자동적으로 아프스라고 다 그런답니다. 그거 한번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나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가 바른지 몰랐었어요. 어떤 군인들이 군인들이 그 저 어디 아마 단체로 어디서 갈아탈라 그러는지 공항으로 1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다 이제 군복들을 입고 배낭들을 메고 들어오니까 누군가가 하나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노인이든지 하여튼 뭐 젊은이든지 애든지 절 다 일어나가지고 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아마 어디로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라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야,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전투지를 가는지 아니면 또 거기서 오는지 몰라지만 하여튼 이유불문하고 그들은 그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혹시 이제 비행기를 타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1등석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거기 옮겨 타라 하지 않냐고. 군인한테 가서 1등석이 비었으니까 옮기셔도 괜찮으면 옮기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옮겨서 타서 거기가 타시죠. 그래서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공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오늘이 있기까지 당신들의 수고를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수고와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안전이 있는 것이고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언으로 어떤 또 보니까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군인이 그냥 마트에 갔는데 돈을 지불하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저귀를 빼겠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다 나와가지고 한 말이 내가 그거 내겠다고. 누가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생겼고 너무 무식하게 생겼고 너무나 도무지 그렇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했다면서 자기들이 다 그걸 낸다고 줄줄이 섰었는데 그걸 다 찍었는데 보니까 역시 미국의 절이 그거구나. 저 중소부 어디 조그만 도시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오늘이 있기에 바로 오늘이 내가 여기 있기까지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있다. 바로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그걸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한다면은 나라도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인간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나 영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란 소망 갖고 여기까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이 말 단어는 웬만한 철없는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거기다가 최소한도 사람이 값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다음에 극치예요.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 공경이라고 할 줄 안다 이거야. 다른 동물은 비슷한 것 같아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동물이 자기 새끼에다가 먹이는 건요, 그거는 사람 못지않아요. 얼마나 나름대로 하여튼 잡아다가 뭐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또 씹어서 다 뱉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모든 동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똑같은 동물이 근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애미가 자식한테 하는 거, 새끼한테 하는 건 똑같아요. 동물은 다 똑같아 본능이에요. 그런데 새끼가 애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걸 몰라요. 동물은 공경을 몰라요. 동물은 자기가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부모의 희생도 그의 노고도 알지 못하는 게 동물이에요. 나 그런 영상, 그런 기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새끼가 굶어가면서 애비를 먹이느라고 쥐 새끼가 조그만 게 물고 와서 어디서 그래서 애미 늙으면서 나 이런 본 적이 없어.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심청전, 심청이, 예, 심청이. 제 아버지가 심봉사, 봉사예요. 눈이 장님인데 어떤 까까 중이 하는 말이, 네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은 공양미 300석을 갖다가 시주해라. 그러면 내가 빌어주면 어쩌면 눈을 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심청이가 그 말에 대해서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공양미 300석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이제 그 뱃사람들이 재물을, 뱃사람들이 이제 그 배가 순항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에 얻기 위해서 가끔마다 재물을 드리는데 처녀를 갖다가 물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면 빠뜨려서 갖다가 익사를 시켜가지고 재물을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그 순항한다고 해서 그런 전설에 의해서 그런 제사들을 지낼 때 바로 사람을 모집한다. 처녀, 젊은 처녀를 모집한다. 찾는 그 장사한테 바로 내, 내 몸, 바로 나를 던져주십시오. 나를 재물로 싸주십시오. 그리고 공양미 300석을 주시면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그 눈뜨개 그 절에다가 따가 드리고 저는 이제 물에 빠진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죠? 우리 심청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눈 떴대 안 떴대? 까까가 그 사기꾼이 어떻게 뜨겠어? 하여튼 사기꾼한테 당해서 결국은 목숨, 그 꽃단 모습이 그렇게 해서 꽃까지 져버렸겠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야기로서, 또 부모에 대한 어떤 효성으로서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죠, 이제. 예, 그런 좋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한국에 이건 전설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실화인데 가장 반 인륜적이고 가장 반 성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고려장 몰라요? 나이 70되면 고려장 치르는 거? 몰라요? 알아요? 그냥 멍해다 근데 모르는 것 같이. 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한국에 가장 부끄럽고 정말 반인륜적이고 반성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하도 궁핍하고 하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굶어 죽고 하다 보니까 씨가 말르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정하기를 70살 이상 되면은 다 산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노인이라도 없애야 나머지 집기라도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숙명으로 알고 그냥 70세가 되면 무조건 업혀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그래서 가면 벌써 알아요. 오늘 어머니 여기 타십시오. 어디 가냐?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럼 묵묵히 탔습니다. 묵묵히 타는 거예요. 나라도 입을 줄여서 너희라도 살아라. 그래서 그 이제 아는 사람들, 나 그 생각하면 나도 이미 거기 갔었어야 돼. 얼마나 그래가지고 저 산에다 갔다 버리면, 그 산에 그 밤에 깊은 산에 갔다 버리면은 승냥이가 그냥 뜯어먹고, 그야말로 이제 모든 이런 동물들이 뜯어먹잖아요. 거기다가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면상 그때 죽은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가.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경할 근거와 이유를 주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줬어요. 자,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성소를 공경하고 또 네 부모를 공경하고 또 흰머리 노인을 공경하고 심지어는 궁핍한자까지 공경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성소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성소를 공경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 일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성소, 부모, 노인, 가난한 자, 무론대소하고 그들을 다 그렇게 공경했을 때는 바로 주, 바로 잠언서 14장 31절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공경하니라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경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첫째,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땅에서 생명의 약속한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리라. 너희 집틀에서 집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풍성한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한 그 값은, 공경한 것은 어렵지만 공경한 그 대가는 반드시 현세에서 그들이 받게끔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자, 첫째, 최후의 예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첫 소산으로, 또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 재물 가지고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중에서 최고의 것 가지고 공경을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안다면은 성경에서 조금씩 의문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딱 들어가면은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그런데 그 가인은 농사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땅에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납하지 아니하셨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양치기인데 그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렸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납하시더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죽인 형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가정이 그야말로 온 송두리째 쑥대밭이 될 정도로 아주 굉장한 큰 소용돌이가 있었던 사건인데, 이건 왜 그랬을까? 자, 과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아니면 그때부터 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답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거기에서 지금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를 따지 않냐 하시고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은 식물성을 싫어하시고 동물성을 좋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로서, 마지막 예물로서 통째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공경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아비에 대해서 그 자식들한테 아비에게 하는 그 교훈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공경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사건들이 말씀드리는데요.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냥 아비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아비를 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아니면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자식한테 맞은 게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아비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아비나 애미를 치는 건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를 공경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자, 그는 어떡하나?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래서 반드시 죽여버려라. 더군다나 또 부끄럽게 하는 건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찮이라. 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찮이라. 아비를 진짜 부끄럽게 한 게 뭐냐면 지 애미와 something happen 이런 거는 진짜 아비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놈도 어떡하라? 쥐어버려라. 아비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그 정반대로 아기를 갖다 정말 아비로 하여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일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자는 정말로 그 부모를 공경반대 가장 고녹에 처하게 하고 가장 부끄럽게 많은 자는 정말로 후회하죠. 저런 자식을 내가 왜 낳았던가. 정말 저런 자식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게 낳겠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불효죠. 불효. 그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저주받은 자들이 또 있어요.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아시죠? 예. 그 아들이 세 있었어요. 샘과 야벳과 함이라는 그 아들이 세 있었었는데, 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그, 노아가 홍수 끝에 홍수 그때 땅을 또 경작해가지고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잔뜩 퍼먹고 아마 첫 번에 아마 몇 년 동안 못 먹은 거니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만땅코 먹었는지 만땅코 먹었어. 그러는 거니까 옷을 다 헐랑 벗어버렸네. 왜 벗었는지 몰라도 헐랑 벗어버렸어. 다 망신살이 뻗쳤지. 헐끔만 벗었어. 그러고는 장막 안에서 자빠져 들어오는 있는데 그 함이라는 아들 막내 아들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도 알렐렐렐렐렐렐 와 우리 아빠 빨가벗었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두 명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하나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뒤로 뒷걸음 쳐가지고 가다가 덮고 그래 나왔다 그랬었어. 이걸 후에 이제 깨고 나니까 알았어 노아가. 그 또 지가 빨가벗고 또 그렇게 된 주책이 그런 그 주정뱅이 주책짓한 거는 또 생각 않고 누가 너 알고 보니까 뭐 함이 뭐 내가 벌거벗어서 네가 형들한테 내 고해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는 종이 되라 너는 저주받아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아니라 그 저주가 그 한 가난 족속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비의 부끄러움을 보고 아비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도 불효요. 아비의 부끄러움을 보고 덮지 않는 것도 그것도 불령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불효가 된 불경이 된다는 것. 하나님에게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행위로 다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그 후가 다 저주. 다 저주, 행사, 급살 이렇게 딱 끝나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왕권을 모반을 해서 그 왕권을 그가 취하려고 했고 취했던 자요. 자, 그래가지고 첫째 아버지를 반역하고 모반했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거기다 더 부끄러운 짓을 찾은 게 뭐냐면 아주 정말 이걸 확실하게 만들려면은 아주 아버지하고 정말 원수가 되라. 정이 떨어져라. 그러려고 해서 후궁, 아버지 후궁들, 계모들이죠. 후궁들을 그냥 이런, 남이 다 보는 공중에서 남 다 보는 오픈 그런 스페이스에서 남들이 다 보는 무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들과 다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압살롬이 못된 짓을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갔다가 그를 갖다 죽을 때 그냥 죽일 수는 없죠. 비명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뭔지 뭐 어디 뭐 말 타고 지나가다가 머리숱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나무 뭐 가정에 걸렸더라.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그냥 그 심장 안에 갖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아비를 공경해야 될 텐데 부끄럽게 했다면 이거야말로 불효요. 이 결국은 저주라는 걸 그걸 통해서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 우상을 공경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만든 그런 우상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을 만든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이제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문 갈수록 타락을 하는데 아주 전 백성이 나아가선 전 제사장까지 총체적인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 19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리 이미 떠나버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되 사람의 계명같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같이 교훈으로 가르칠 뿐이라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들은 마음으로서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서 그들이 하지 못할 짓들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세요. 이제 말라기 1장 6절 가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느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느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주 정말 굴욕을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성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특권이라는 것은 그들은 일도 하지 않냐고 다른 농사도 짓지 않냐고 오로지 섬기는 일만 하는데 그들이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됐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그 아비를 또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되 어떻게 니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더럽고 병든 거 또 무슨 재물 가지고 또 저는 거 나중에는 아주 사기를 친다 그랬었어요. 이런 예물 가지고 나를 사기를 치냐?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사기를 치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나의 이름은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두려워할 이름이다. 하면서까지 이제 그 말라기 1장에 내내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저주를 퍼부고, 이래서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 지으심에 대해서 또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뽑아서 제사장을 세운 것 자체에 대해서도 후회할 정도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신물이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 막 아주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더 이상 더 골문게 터지지 않고는 못 견딜 그럴 정도의 때쯤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 만한 일이라 그랬죠? 자,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 그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 정말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무례한 그런 죄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되 바로 사흘 만에 일어날 내 몸 바로 이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몸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몸 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이죠? 예수아다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는 바로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을 헐고 이제 예수와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자, 너희들은 사람의 교훈같이 가르쳤지만은 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진리로서 바로 내가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가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 하신 것은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 전한 것은 그게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위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네가 보는 날에는 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알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다시 이제 그걸 아시고 보시면은 아까 21절 보셨죠? 23절 봅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아들을 공경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은 그냥 상상의 존재요 아니면 관념의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신앙생활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바로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보여주면은 그러면 너희가 나를 공경할 것이고 또 나를 공경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말씀해놓고 공식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공생을 향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실만한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인, 예,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의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따집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우리 유전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에 의하면은 손을 씻지 않고는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막 먹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또 안식일에도 무슨 곡식을 비벼서 막 먹습니다. 이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힐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 유전으로 너희가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 계명을 범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드릴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서 섬겨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요.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요새 시제 말로 헌금을 다 해버린 바람에 뭐 부모가 굶는데도 뭐 드릴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회 바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괜히 그런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 이거예요. 이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로 쳐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것은 아예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에 대한 면탈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면서 뻔뻔스럽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것이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니냐.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범하게 하는 도다. 너희가 오히려 외식한 자에 너희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들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기네들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예수에 대한 그런 미움, 혐오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제자들과 야합해가지고 결국 예수 갔다가 파는 데가 가표를 던져가지고 괴계를 꾸며가지고 결국 예수를 파는데 남겨줬고 예수를 죽음에 남겨줬습니다. 예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그런 그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반항하지 않냐고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가는 양같이 도살할 양같이 그냥 그런 죽임을 당하시더라. 자,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반항 한번 안 해보고 또 죽음을 피하려고 술을 써보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니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열두형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왜 안 하냐 하면은 자기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공경하되 최고의 것으로 공경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제나 번제나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몸, 그 몸으로 제물을 드려서 아버지께 공경을 퇴현하려고 자기 목숨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실 때는 바로 그가 다 이렇다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내 목숨을 드리면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고 나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나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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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버지를 최고의 바로 지혜자여 전능자여 바로 능력자라는 것을 나는 그대로 칭찬하고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죽음에다가 죽음에 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에서 그는 알고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죽는 순간에 와 아버지는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1.1핵도 틀림없이 아주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가 바로 이 목숨을 드리는 건 바로 그 아버지 계획에 내가 내 목숨에 내가 그것을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도는 완벽합니다. 자,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도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요. 그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직분인 마귀가 자기 직분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그를 말로써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바지 피조물도 아니면서 피조물 같이 죄도 없어도 죄인 같이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말씀에 그가 순종 복종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낸 순간에 그냥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 떨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정죄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가 죽으실 때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고 또 구속하신 그 표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려주셨고 누구든지 그 후에 그 인류가 그 피를 받아들인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리아하고 거기 요한하고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시고 내려다 보시면서 여자여 하고 그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woman 하면서 우리말로는 여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 나갔어. 그런 뜻을 할 때 많이 여자를 쓰는 소리를 쓰는데 거기서 woman이란 말은 최고의 경험입니다. 최고의 경험이에요. 여자요. 당신은 최고의 여자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로 내가 바로 그 계획을 수행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신의 역할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앞으로 정죄 심판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3장 21절에 하와일보로 앞으로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은 바로 남들이 보기에는 보통 여자 중에 하나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여자보다 그 어떤 여자보다 최고의 여자입니다. 최고의 여인입니다. 최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그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안 인정, 만약에 그 주위에서 인정 안 했다면, 그 아담한테 그 요셉이 그 약혼 남자가 만약에 부정한 여자라고 고발했다면, 그냥 화형 아니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도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결정적인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치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치하하셔 최고의 경험을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아버지에게도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고,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음으로써 아버지에게도 최고의 존경을, 공경을 표현했고, 하담한테 자기를 잠깐 동안이라도 뵈서 낳게 한 그 세상 말로 생모죠. 하나 할지라도 그에 대한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그가 그와 같이 경대를 한 것이다. 그 존경할 말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대하고 그 광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면서도 세세한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그것까지도 다 그분은 챙기시고, 그러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구약시대 때 있던 말씀을 그는 아버지를,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요, 또 자기를 낳은 생모까지도 공경하는 일을 일일이 하나도 놓치고 다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그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버지 품속이에요. 아버지 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생각. 그날에 예,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데 지금 어디가 계시냐? 바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오신 거는 잉태하시고 출생하신부터 사람의 모양을 가지게 됐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 품속에 갔을 때도 사람의 모양 그대로,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가지신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거기서 세세도록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말 높입니다. 하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을 누가 받죠? 믿는 자한테 들어와요. 그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자는 믿는 자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자, 공경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공경하되 마치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것 같이, 마치 종이 상전을 공경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지난주의 경우에는 너무 그분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다 이거야. 너무 존경하고 너무 두렵다 이거야. 이번에는 그분이 하신 일 다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사랑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나 거기에 감사가 들어있고, 그러면서 섬기되, 그러다 섬기되 진짜 자식이 아비를 섬길 때 정말 효자가 아비를 섬기러 같이, 정말 충성된 종이 주인을 섬기같이 섬기하시죠. 두 번째, 교회를 또 공경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성소를 공경한다는, 바로 대체되는 교회를 공경하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라. 니들이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라. 이건 신약 성경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창수한다는 거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소리 별로 그냥 안 믿어. 그런 건 아예 아직 땅에서는 거지가 돼야 되고 땅에 고난만 받아야 되는데 잘 된다라고 하면 예 거지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잘 됩니다.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특별히 아주 청춘에 들어가는 스테판 이외에는 제자들이요 다 장수했어요.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참 그 과거에 학교 교육이든지 가정 교육이 받았으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 짓을 하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죠. 때마다 찾아뵈야죠. 또 그냥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드려야죠. 또 뭐 하다 보면 또 찾아가야죠. 그래서 막 참 교제도 많고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하다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더군다나 예수 부모님께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우선에. 시간도 없고 또 물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교회에서 마치 청춘을 뺏어버리고 물질을 뺏어버리고 세상을 뺏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알거질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은 나는 들 것이 없다. 마치 고르반 같이 하는 것을 자기가 마치 그랬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 여유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란 말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도 공경하고 예수도 공경하고 교회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아유 어떻게 다 해요?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 운동이라는 거죠. 전인 모든 몸의 기능을 다 작동해야 돼요. 다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못한다. 그러더라도 해봐야 돼요. 저도 정말 이제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한스러운 게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이열이 여기서 뭐 정신 더나 한국에 전화하려면 또 시차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마치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로지 관심 더나 B형이 돼서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하다시피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못해서 사실은 지금도 불효자가 옵니다 하는 식으로 참 후회가 너무 많아요. 꼭 그랬어야 되는가? 꼭 그것만이 최선이었던가? 아니 그럼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던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공경해야 되고 교회도 공경해야 되고 내 직분을 공경해야 제 직분을 충성함으로 공경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부모에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나가 있기에 오늘에 나가 있는 데는 바로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에 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그분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에 나가 그래도 글자라도 읽을 줄 알아서 성경에 읽을 줄 알아서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수도 있다는 것 보면은 그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밤을 새는 한이더라도 시차가 안 맞으면 시간을 맞추느라고 밤을 나가 사는 한이더라도 전화 한마디도 해서라도 안녕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또 교회 잘 나가시냐고 많이 안 나간다면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여튼 해서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내가 모든 심정을 다 쥐어짜가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부모에 대한 내가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뿐이 아니라 적든지 많든지 아주 조금이라도 때가 될 때 때를 넘기지 말고 표현해가면서도 어떻게든지 그분에 대한 내가 그 노고를 또 그의 그 헌신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드리고 또 그것을 내가 취하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효자 밑에 효자 나고 왕대 밑에 왕대 나온다고 하잖아요. 왕대 밑에 왕대 나온다. 바로 내가 하는 부모한테 하는 것을 보고 또 내 후손이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도 나는 미리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목회자에게도 공경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을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존경하라고요? 누구의 배? 몰라. 누구의 배라고는 안 썼는데 배나 존경하라고 썼어요. 내가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사를 경외하라. 지난주에 그래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돼 있다면 목사를 존경해야 돼요.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같이 부모같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그 부모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나를 생각하면 참 입에서 미소가 나올 정도로 흐뭇해하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또 형제에게다가 공경하라. 무사람에게다가 공경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가 왕이든지 국세를 받는 관원이든지 상전이든지 누구든지 다 공경하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영생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인데 그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였겠고 그가 만약에 혹시 이방인이라면은 이방신을 경외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신다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니라.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청하기를 그 바울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침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대로 가족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예. 또 디도 유소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가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1년 6개월 동안 유학에 하고 바울이 그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복을 받되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은 바울이 자기 집에서 거기서 말씀 공부 가리키는 바늘 만들어서 가리키는데 1년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아멘? 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난 전혀 무슨 감동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하나님 무슨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판을 펼쳐놓고라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가 누구세요? 천상천하에 나의 영원히 유일하게 공경하실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나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의 나가 있기 위해서 오늘의 나 영혼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나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일을 하신 역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 평생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바로 당신의 그 피 흘리신 그 헌신을 나는 받은 자로서 나는 그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문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 되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 됨에 같이 동물이 할 수 없는 공경이란 할 줄 아는, 참 마땅히 공경해야 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교회를 공경하고 또 목회자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게 주어진 형제자매를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래 위턱 몰라보고 그냥 천방지축 저백기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좌충우돌 그냥 아래로 위로 받치 받고 밑으로 차고 하는 이런 폐륜화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미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예미시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예수님을
공경하며
아버지 예미시 주의 성령을 공경하며
아버지 예미시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아버지 예미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어쨌든 어떤 우리에게 함께 신앙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미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으신 하늘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한다 되지 않기를 하늘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의 만사람을 하늘의 피로 낳으실 때에 아버지이시여 주께서 아버지이시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사오니 아버지께 아버지이시여 영광 올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여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전화라도 하세요. 그동안에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하다. 자식이 못나서 그렇다고 죄송하다. 이제부터 더 자주 전화드리고 문안 되겠다고 그러세요. 아주 적은 선물이라도, 적은 선물이라도 드리면서라도 어쨌든지 존경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다 때가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잡고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